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져왔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 너무도 잘 알고 있죠? 모세는 정말 이 성경의 가장 중심 또 핵심이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며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이기도 하죠. 여러분 모세의 탄생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이끄시죠. 그리고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그들을 인도해서 그곳에서 머물게 할므로 이 기근을 이기게 하죠. 그 고센이란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여러분 따지자면 이 뭐죠? 피라미드가 있는 카이로의 가장 위쪽에 속한 곳이 바로 고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비옥하고 땅이 좋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총리로 있던 그 시대가 지나가고 드디어 요셉을 알던 그 시대의 그 애굽의 왕들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아지게 되니까 애굽에서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거의 400년 가까이를 살게 되니까 굉장히 인구가 많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가만히 봤더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아지다 보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 나라에 위험을 가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갓난 아이들,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 다 나일강에 죽여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병사들이 이제는 태어나는 아기, 갓난 아이들만 있으면 갖다가 다 이렇게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또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도 어때요? 왕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도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그 생명을 보존함으로 이렇게 하는 사역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이 어머니가 모세를 숨기고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이제 한계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조그만, 뭐죠? 갈대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이제 아기를 태워서 나일강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는 모세의 누나가 그것을 이제 따라가면서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로 흘러가요? 흘러가면서 누가 발견하죠? 맞아요. 바로의 누이가 그것을 발견하고 공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가 그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겠죠.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인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를 죽일 수는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고 키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왕궁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자라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실은 유모 역할을 엄마가 직접 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대놓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절대 못하겠죠. 왜냐하면 얘기하면 뭐 할 수 있으니까? 네,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공주의 보호하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대놓고 가르치고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숨긴 상태로 아마 그 왕궁에서 왕자들과 함께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드디어 자기 정체성에 관해서 조금은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사춘기라고도 말을 하죠. 지나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일들이죠. 특별히 우리 뒤에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의 시기 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에 관해서 나는 이 세대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은 어떤 것인가, 자기의 정체성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진로에 관해서도 가장 많이 고민할 때가 바로 그때이죠. 그때에 뭔가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뭐 살아서 뭐하나, 뭐 취업을 하려고 하고 뭐하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이 청년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가 왔을 때 이제 모세가 자기의 출생에 관해서 이런 자세한 것들을 아마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왜? 진짜 왕자가 있고 공주로서 양자로서 들어간 아들이니까 차별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곳에서의 좀 갈등을 경험하다가 아마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히브리인들, 그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이제 막 그 노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막 때리고 이제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모세가 얼마나 이게 화가 났는지 그냥 사람들 안 보이는 곳에 가서 그냥 돌로 그 사람의 뒤통수를 때려서 거기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화가 난다고 절대 뒤에서 이 돌 들어서 때리면 안 돼요. 모세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예, 가장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온유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닮은 게 바로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런데 그 온유한 사람도 열받으니까 돌멩이로 쳐서 그냥 첫 번째 폭력이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됐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바로 위에 들어가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주름시키? 야, 잡아와서 당장 죽여.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살기 위해서 광야로 냅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절대 화가 난다고 해서 욱한다고 해서 욱할 때 행동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사고칠 수 있어요. 욱할 때 욱한다고 그냥 강물로 뛰어내리지 마시고 욱한다고 해서 그냥 뭐 하나 들어가지고 이 사람 때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왜? 모세도 온유한 사람인데 그냥 욱하니까 어때요? 그냥 돌도 사람을 때리는데 그냥 죽이잖아요. 첫 번째 살인죄가 그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가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죠. 그때 이제 거기서 십보라도 만나고 이드로 제사장 장이론 결혼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거기에서 또 누굴 만나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산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줍니다. 만나주시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가서 건져내라 라고 하면서 모세를 드디어 그때가 모세의 나이가 몇이세요? 네, 80이 됐을 때 드디어 자기의 부르심을 알고 드디어 이제 이 바로 앞에 왕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하는 인도자로서 구원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해서 그 가는 여정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특별히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은요 성경에서 출애굽 과정에서 두 번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디냐면은 첫 번째 일은 바로 르비딤에서의 일입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지, 평원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 르비딤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출애굽기 17장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바로 이 르비딤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실은 어때요?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냥 종살이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고역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제발 이 종의 이 노역에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갈망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의 땅에서 구출, 해방이 냈단 말이죠. 그 해방해낼 때 이들이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감격해서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특별히 어떤 기적이요?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되어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했던 그들이 이 얼마 안 돼서 물이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어때요? 왜 우리를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렇게 물도 못 마시고 죽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을 치게 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가서 이 반석을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이 반석을 치게 됩니다. 이 반석을 치니 이 반석 바위가 갈라지면서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이 백성들이 먹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하고 나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민수기의 20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 가데스잖아요. 가데스가 어떤 곳입니까?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아시죠? 가데스가 어떤 곳이에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직전에 두고 머문 곳이 바로 이 가데스입니다. 그곳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각 지파에서 이 정탐을 할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냈던 곳이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던 곳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을 그냥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의 정탐한 사람들은 그곳이 아름다운 땅이나 그곳을 탐지해 보니까 거기는 성이 높고 거기에 있는 군사들은 거인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큰 장수들인지 그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도저히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악평을 하면서 이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져서 거기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양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인도해서 이곳에 죽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하죠.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함께 하셨듯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우리가 일어나 가기만 하면 된다. 일어나자, 가자, 가자 치면서 외치지만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무너져서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한 세대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정탐한 날수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출애굽한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드디어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거의 40년의 생활이 이제 마무리돼가는 곳에 다시금 어디예요? 이 가데스에 진을 치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누가 죽었어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주셔서 먹게 하시고 옷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또 뭐가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원망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 보면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차라리 그때에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그냥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육간사님이 파종할 땅도 없다라고 이렇게 원망했으면 이해는 하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뭔 파종을 했어요? 뭐 했어요? 다 만나러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원망을 쏟아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간사한 것 같아요. 그쵸? 간사한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에 물을 내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시고 고기가 없을 때 고기를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또 있잖아요. 그 가나안을 앞두고 양 정말 그렇게 원망함으로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 동안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에 먹을 물이 없는 상황이 되니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불평하고 악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참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늘 형통하고 늘 잘되고 늘 좋은 일만 있다면은 뭐 이런 일도 없겠죠. 그러나 인생이라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냥 어려운 상황 없이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수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도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특별히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질병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직장 안에서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재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는 묘한 게 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세요. 그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과 능력을 바라볼 만도 한데, 그것보다는 뭘 바라봐요? 당장의 눈앞에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이 없어 죽게 생겼으니까 온갖 불평, 불만, 원망들이 터져나오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말하는 거 보십시오. 참 기가 막혀요. 어찌하여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 내가 거기서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확 죽여버리지 뭐 죽어버리지. 그래 난 아주 얼마나 그냥 열불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말하기는 뭐냐?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하면서 온갖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갖고 마지막에 결국 마실 물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원망을 하고, 여기 보니까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아니요, 성리도 마실 물이 없도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이 물 외에 가지고 있는 것,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문제나 상황을 만났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거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계속해서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모든 상황을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집중하다 보면요, 문제에 쌓여서 문제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 삶에서 내 모든 상황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그 문제는 점점 작아집니다. 점점 작아지게 되고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믿음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해결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그냥 좀 그렇게, 좀 보세요.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이 이끄심을 받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상황이 닥치니까 그냥 다른 건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되는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서 회막문 앞에 이르러서, 성막 앞에 이르러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랬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말합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특한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르비딤에서 그 물이 없을 때는요,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치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똑같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물이 없으면 반석에게 똑같이 반석을 또 치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치지 말고 명하라. 그러면 그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사람들을 회중들을 다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나서 모세가 그 앞에 서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반역한 야 이 배반자 같은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이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야 되냐? 라고 하면서 이 회중들을 향해서 얘기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바위에 대해서 바위야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라고 명령을 해야 되는데 아 참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때도 열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말을 하다 보니까 모아놓고 딱 보다 보니까 분명히 말씀을 받을 때는 괜찮았어요. 심령이 안정되고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구나 응답받았어 이제 가서 행하기만 하면 돼 하고 가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팡이를 잡고 싹 모았는데 그 순간 보자마자 열이 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어때요? 아 이거 이거 또 이렇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 악담을 쏟아내던 모습이 그냥 눈에 보이니까 막 우욱 올라왔던 것 같아요. 우욱 올라오니까 우리가 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랴? 이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냐? 하고는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욱한 심정이 어떻게 되냐면 지팡이를 들고 그냥 반석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이나 연속해서 그냥 팬 거예요. 이 반석을 때리니까 그래도 뭐는 나와요? 아, 그래도 이게 첫 번째 했던 것처럼 그래도 반석이 터지면서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이 회중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시면서 말씀하기를 야 이스라엘 너희가 인도를 했지만 니네가 너희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 참 그 뭐 명령해서 냈으면 좋겠지만 그 성질나 가지고 한번 막대기 한번 쳤다고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갈 일인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굉장한 일이란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 중요한 일을 훼손해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그 회중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 너 안 돼. 너희는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에는 명하라 말씀하시고 그거 참 화가 나가지고 한번 성질 한번 부렸다고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갈 일인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은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반석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8장 10편에서 보게 되면은요, 수많은 고백이 나오는데 다윗의 고백 또 한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이것이 바로 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을 지을 때도 어디에 짓죠? 반석 위에 짓잖아요. 왜? 그 반석 위에 있는데 집은 견고해서 흔들리질 않습니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그 저기 부실하면 어때요? 가끔 보면 중국에 있는 아파트가 우리가 확 자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졌길래 아파트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가? 중요한 건 바닥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은 이 바위라고 하는 것,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 신뢰할 만한 그러한 든든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반석입니다. 그래서 반석은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도 이렇게 표현한 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도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예언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말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도 그 구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도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라고 표현하는데 이것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은 출애굽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됐는데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반석에 대해서 이치라고 했을까? 반석은 그리스도고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반석에서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석은 뭐 해야 돼요? 깨져야 됩니다. 깨져야 됩니다. 침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지팡이로 쳐서 깨뜨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깨어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는 침을 당해서 깨어져야지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을 얻게 되기 신령한 음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되면 이제는 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요 한 번만 깨지시면 돼요. 한 번만 침을 당하면 됐지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치라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명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그 시대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두 번째의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과 모습을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철저하십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과 자비가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지만 모해는 이렇게 좀 단호하시느냐?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훼손하는 일에는 굉장히 단호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에요. 안식일에 일했다고 일하면 어떻게 돼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 뭐 좀 안식일이 뭐라고 그 조금 일 한번 했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근데 왜 그래요? 그 안식일 자체는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명해야 됐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이 쳐서 침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내 단회적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금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반석에서 다시 한번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치라 말하지 않고 명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냥 본인의 혈기에 이 반석을 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면 새로운 세대는 어떤 세대냐? 반석에게 명하는 세대가 바로 새로운 세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비교를 하자면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속량의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세대가 아니에요. 그들은 죄의 본성과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해방하고 옳게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란 것을 주셔서 그것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속량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가 바로 뭐냐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시대입니다. 여기에는 차원이 다른 게 있어요. 오늘도 말씀에 실제를 나눴는데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누구냐?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어때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함께 거하고 연합되어서 살고 있는 게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 가끔 왜 이단 사이비가 나오느냐? 거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임해서 특별하게 여러분을 인도하니까 그 사람이 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신천지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안산홍이나 기타 많은 사이비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신성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충만함으로 내주하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요. 단지 뭐만 다르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직임이 다른 거예요.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목회적인 사임을 주셔서 이 일을 역할을 하는 거고요. 때로는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여기에는 등급이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뭐 하나님의 영이 막 그냥 특별하게 임해가지고 특별하게 충만함으로 막 여러분들을 막 그냥 이끄는 이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하시고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속량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거듭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신성과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충만함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대에는 어떤 일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뭐라고 말해요?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두 번째 세대는 뭐냐? 명하는 세대, 반석에 관해서요. 명하는, 모세에게 명하라고 했던 것은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반석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이름으로 명하는 세대, 그 이름으로 말하고 명하는 세대가 저와 여러분의 세대입니다. 그때에 무엇이 일어나요? 주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신약의 성도와 구약의 성도가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성과 그러니까 거듭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창조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과 신성과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우리 삶에 잘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금요일날도 잠깐 나눴지만요. 우리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계속 못 박고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못 박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아를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영인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어딜 향해 이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풀어지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영이 아니라 우리 혼의 사람입니다. 혼의 사람을 계속 주목하면서 못 박으려고 하면은요, 차라리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그렇잖아요? 아예 그냥 이게 눈에 보이고 대면하는 거 없이 그냥 머리 깎고 저 산 속에 들어가서 수행하면 그게 제일 빨라요.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 숨은 사람, 이 혼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과 의로 거듭나고 재창조된 이 속사람, 영의 사람인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믿고 인식하는 데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그 속사람이 밖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나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랑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대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내가 믿고 표현해내고 그것을 믿고 인식할 때에 내 안에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내 안에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부요함이, 내 안에 탁월함이 내 영 안에 거듭날 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때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유업들이 나의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안에, 영의 사람 안에 부어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우리를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새롭게 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으니까 있다라고 믿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취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잘 안 되면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걸 이해는 하는데 하나님 이걸 붙잡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주님,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뭐래요? 보혜사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구함으로 그것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신성한 건강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해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내 안에 탁월함이 있음을 말해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육한사님 말씀도 할 때 계속 말하잖아요. 나는 탁월한 자입니다. 나는 탁월한 자입니다. 타고난 자라고 말하니 그 안에 영 안에 내재되어 있는 속사람 안에 있는 숨은 사람 안에 있는 탁월함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니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아마 다음 주에 한번 양고기 드셔보세요. 정말로 보통 사람이 구운 건지 아니면 탁월함이 나타나서 구운 건지 한번 맛보시고 평가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과 구약의 성도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삶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 영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환경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두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를 선포하고 말하고 믿고 시인하기 시작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영적 원리입니다. 이걸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취하고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향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반석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깨뜨려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오늘 신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서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삶에 또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붙잡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이 깨뜨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듭난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오늘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고 붙잡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셔서 존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땅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취하며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우리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이 시간 기도하오니 다시금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나타내시고 아버지는 그 영광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향기 교회 지체들과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